그래서 이 어리석은 두려움 혹은 불신앙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바로잡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더 나아가서 그분께로 더 나아가도록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동일한 서신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것 외에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친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라. 우리가 다른 대언자를 찾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드님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기를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찾으려고 그분을 떠나지 않아야 하고 달리 표현하면 결코 찾을 수도 없는 다른 대언자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매우 잘 아시고서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것처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님을 부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성부께 구한 것은 모두 얻을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가? 또 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과 연결을 짓기 위해서 그분을 알고 있는 사람을 구하지요. 그리고 무슨 물건을 팔고 살 때도 부동산을 끼고 팔고 사기도 합니다. 이런 예에서 보는 바대로 죄인이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인에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도무지 그 산에 접근하지 못하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지 말아달라.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라고 부탁을 할 정도로 죄인인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읽어보면 제사장들로 하여금 옷을 빨고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보자가 또 필요하다는 사실은 특별히 인생들이 범죄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그냥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도 중보자가 필요하다. 만나기 위해서도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을 때도 역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그 백성들을 다 지우실 수 있었지만 그래서 다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모세가 그 사이에 중보자로 나여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제사장이 앞에 흉배를 붙였죠, 그죠? 그 다음에 견대를 찼죠? 근데 여기 보면 다 뭐냐면 열두지파 이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짊어지고 대신 나아가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로서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대제사장인 이 중보자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사장 규례를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중보자가 필요한가라고 하면, 우선은 뭐 흔히 무한은 유한을 담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인생을, 무한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 것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쫓겨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어졌습니다. 격리되어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관계로 돌변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저들에게 돌격하여 저들을 죽일까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뭐 하나님이 무슨 살인 본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뭘 보여주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로운 본성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범죄한 인생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사실을 이렇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의 불결과 하나님의 완전한 순결 사이에는 측량을 불허하는 부조와 혹은 분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가? 우리의 더럽고 추악함과 하나님 그분의 깨끗하심과 거룩하심 사이에는 측량을 불허하는, 어느 정도라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부조와 분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치명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죽음과 부패에 빠져있고, 그리고 무수한 오점과 부패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불결에 졌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왜 우리에게 중보자가 필요한가를 배워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지 않으면 중보자를 기대할 리 만무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중보자로 나섰는데, 여기 26조에 의하면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셨지만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보자는 어느 한편만 위하는 자는 중보자가 아니죠. 양쪽을 위하는 자가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편을 위하기도 하고 인간 편을 위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중보자랄 수 있는데,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느 한쪽의 이익만이 아니라 양쪽의 이익을 다 들어주어서 두 사이에 어떤 이견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신성을 지니셨지만 인성도 함께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기대하시는 공의의 요구를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우리의 자리에 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대신 맞아주신 것이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인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분 위에는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는 없습니다.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중보자를 찾도록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른 어떤 중보자가 없도록 만드셨고, 특별히 왜 우리와 하여금 다른 중보자를 찾지 않도록 하셨는가? 그분 외에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중보자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하고 연결할 때 가능하면 가장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부탁하잖아요. 당연하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자를 바라보시고 내가 가장 그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어떤 존재가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왜 그리스도만 중보자로 삼아야 되는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는 분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를 가장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할 때라는 이 말은 그냥 병이 들어가지고 뭐 손가락 정도 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는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전혀 지켜 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능해서 유혹과 죄가 들어오면 무방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가리켜 연약할 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특별히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도 기약대로 죽으셨다라고 말했지요. 기약대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약속대로라는 뜻만이 아니라 한순간의 충동을 따라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그 사람을 건지려고 해주죠.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함께 죽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오늘 아침에 났을 때 예상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얼떨결에 급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도 죽게 되는 거죠. 그것은 기약대로 죽은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기약대로 죽으셨다. 바로 그 시점을 염두에 두고 죽기 위해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인가를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면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라고 말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면 좋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인이 좀 나은 존재입니까? 선인이 좀 나은 존재입니까? 의인이 더 나은 존재요? 선인이 더 나은 존재요?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뒤에 이어지는 진술문에 달려있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으니까 의인이 나아요? 선인이 나아요? 선인이 나아요. 선인이 의인보다 좀 나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다 그랬으니까 사람이 선을 위해서는 그래도 좀 죽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약속대로 기약대로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기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베풀어 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곳에서 중보자를 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만인 대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이외에 누구를 끼고 좀 더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기 6문에 보면요. 그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에 관한 물음이죠.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세에 관련된 질문이 나타나죠. 만일 우리가 권위와 능력을 가진 이를 혹시 찾는다고 해도 성부 오른편에 계신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을 어디서 찾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격과 관련된 질문이 또 나타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친히 밝히신 그분보다 더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이 누구겠느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랑에 관한 질문, 권세에 관한 질문, 자격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이 세 가지 질문과 관련해서 유일한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근본 한 본성을 갖고 있는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위해서 종이 되시고 자기 형제와 같은 그런 분이 되셨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분이 우리 우애와 같은 뭐가 되셨다고요? 형제가 되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면 우리는 뭐죠? 동생이죠. 그죠? 예. 그래서 통일 찬송가 427장인가 보면 제 기억이 아마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틀렸네요. 예. 427장이 아니고 426장이네요. 그래도 뭐 거의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보면 이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거든. 날 위하여 예수 강구하시네.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을 당했네. 형님이라고 표현했죠? 왜 형님이라고 표현했죠?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오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채울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들어오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러니까 신성을 지닌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 실제로 신성을 다 비워내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그것을 감추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처럼 되었다고 해서 신성에서 인성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보셔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되죠? 역할과 신분의 변화로 이해됩니다. 역할과 신분으로. 그래서 성자도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지만 성부께 항상 복종하죠. 종처럼 하라는 대로. 그죠? 바로 그것은 바로 이런 역할과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은 성육신의 사건이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제가 구차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이처럼 자신을 비워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신 것은 우리 본성의 분담자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본성의 분담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제가 그 왜 그리스도가 인성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설명할 때 항상 잘 사용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아담이 인성을 가지고 범죄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성의 자리에 서 주셔야 되고 인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인성을 함께 분담하여 짊어지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인성을 가지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죄값을 치러야 되고 죽음을 삼켜버려야 우리가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죽음을 삼켜버려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무엇으로 삼킬 수 있는가? 생명으로 삼킬 수 있죠.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죽음을 삼켜버렸습니다. 무엇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죽음으로 죽음을 삼켜버렸죠. 그리고 죄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 의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속박으로부터 건져내실 구원자가 필요하죠.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분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서 중보자를 찾아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지 그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인간이 되실 분으로서의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일 경우에는 인간들의 경배를 받으세요. 그런데 그 존재가 제2위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실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그냥 천사일 경우에는 절대로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죠? 사사기 이런 데 읽어보시면 그죠? 마노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라든지 그죠? 그런 존재들을 보면 그는 경배를 받지 않죠. 그죠? 그리고 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경배하려고 했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로마 가톨릭에서 성인식을 해가지고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최근에는 테레사 수녀 같은 분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죠. 그죠? 근데 그들을 성인의 반에 올려놓긴 했지만 만약에 정말 그분이 살아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면 당신을 성인의 반에 올려놓았습니다라고 말하면 테레사 수녀가 기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그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런 성인 이외에 그들이 아주 굳게 믿는 또 하나의 중보자가 있는데 그는 바로 성모 마리아죠. 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려고 합니까? 그런데 중세 로마 가톨릭 성당 같은 데 보시면요. 그 그림이 있는데 이 저울에다가 이렇게 놓고 다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요. 상당히 무섭게 그려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두렵고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필요합니까? 그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하지요. 근데 그분이 누가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 성경을 잘 읽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읽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는데 요한복음 2장을 딱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틀어졌죠. 그때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좀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그걸 저한테 부탁하냐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거든요.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성모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자에게 성부에게 나아가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제가 로마 가톨릭 신학자가 쓴 한 권의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저희 교회 황남성도님과 몇 분들한테 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로마 가톨릭의 그 잘못된 교리들도 우리가 볼 때는 좀 우습지만 전부 다 성경적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물을 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침을 뱉고 이런 거. 예수님께서 뭐 침을 뱉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뭐 물을 뿌린다든지 뭐 구약에서 그런 식으로 다 의식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상숭배의 죄와 미신의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는 체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직접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죠. 사람과 그리스도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성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위에는 성모 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다. 그래서 천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왜 천사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까? 신성을 지닌 하나님도 아니고 인성을 지닌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건 피조물에 불과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인은 어떻습니까? 성인도 될 수 없다. 왜? 그도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26조에서 여기서 기자가 써놓은 구절들을 여기 쭉 좀 언급을 했죠. 그렇죠?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 범사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는 그 말씀을 언급을 또 했고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4장 말씀 그리고 10장 또 히브리서 7장 말씀 등등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인용했습니다. 왜 히브리서 말씀을 다 인용했을까요?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죠? 높이 되신 승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거든요. 높이 되신 그리스도. 물론 로마 가톨릭에서도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입술로만 부를 뿐 그들은 성모를 통해서 성자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명동성당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신부님이 이렇게 강설을 하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돌아섭니다. 다 같이 돌아선 게 아니고 회중은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그 신부가 이렇게 돌아서요. 그 돌아서기 전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모 마리아 우리의 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삼창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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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보세요. 거의 나타납니다.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요. 동영상에 떠 있어요. 그 관계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은 뭐 비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죠. 아주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왜 자꾸 이렇게 그 중보자를 찾는가 하면 결국은 신앙의 정서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진노 이런 것에 대한 이 마음의 두려움이 있으니까 직접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히브리서 4장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인용했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을 인용하기 전에 12절 13절 말씀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고 또 이 말씀을 이해해야 그 다음 14절 15절 말씀이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암송도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예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성경 암송을 하면 좋긴 한데 성경 암송을 했을 때 그러니까 문맥과 관계없이 한 구절만 딱 따와서 자꾸 외우면 어떤 폐가 있죠? 문맥과 관계없이 그 말씀을 이해하는 부작용이 생기죠. 그래서 보통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내비게이터의 뭐 69절, 109절 이런 성경 구절에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는 그 주제로 이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에 품었던 영혼 깊은 곳에 숨겨 있었던 그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붙잡을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말씀하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말씀 이처럼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다, 내적인 파괴력이 대단하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여기다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몸으로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유혹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아세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두 달 거의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과연 승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헤아리는 마음이 있겠는가? 보통 아주 천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이르면 옛날 소시 때 그 어려웠던 시절 다 잊어버리고 사람이 방자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성을 잃고 계셨을 때는 우리를 친히 헤아린다는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그분이 이제 완전히 승귀하셔서 높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과연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리시겠는가?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지금도 뭘 잊고 계세요? 인성을 잊고 계시죠. 여러분 믿죠? 왜? 주님께서 눈으로 보는 대로 올라가고 보는 바대로 내려온다 그랬으니까 몸으로 그대로 계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몸을 가지고 계실 때 겪으셨던 그런 기억들, 우리의 헤아림, 이런 정서들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유혹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은 다 받은 줄로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특별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행할 근거와 의가 있겠으며,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무엇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 자신 바깥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유한 것들을 믿음의 빈손으로 내밀어 받고 소유하고 누리고 또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